예, 노아의 홍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이제 홍수가 났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은 노아의 홍수의 가장 큰 주제는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좀만 잘 생각해 보면 그 인간 사회가 공동체를 뭐 나라든 뭐 지역이든 하여튼 다 이렇게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같이 살아갈 때 그 사회 안에서 필요한 뭐 윤리 또 조금 좁은 의미에서는 법 그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윤리 도덕의 시작점이자 마침은 결국에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 때문에 윤리가 있고 이 도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생명이 지니고 있는 그 유일성과 그 유일성의 유한성과 유한함과 그 불완전함이 인간 사회의 윤리와 모든 규칙이라는 것들의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잘 생각해서 정리해 보시면 그 모든 것 안에 이 생명이 포함되어 있죠. 교통질서라는 것도 뭐 차량, 뭐 건널목, 사람들이 지나갈 때, 차들이 지나갈 때 결국 뭔가요? 차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거길 타고 있는, 또 보행하고 있는 그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라는 이 노아는 홍수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죽음의 사건 앞에서 이제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대한 죽음이라는 건 뭐 일종의 학살이죠. 이 학살 앞에서 인간의 반성은 깊어질 수밖에 없죠. 꼭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야 그게 하나의 우리 공동체 어떤 사회 나라의 전환점이 돼가지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진일보 하나의 생명이 하나의 개혁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느님도 이제 살육을 이 거대한 죽음 앞에서 살육을 않겠다라고 하시는데 인간도 당연히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잘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1장 뭐 에덴 동산의 이야기 카인과 아벨 이야기 전까지는 바로 무슨 이야기 중심이냐면 그 십계명의 일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아라는 그 계명 그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보내라 또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그 3계명까지를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거는 천지 창조 때부터 그 세상 창조 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7일째에 그 쉬셨다라는 것처럼 그 표현처럼 십계명이 그 천지 창조 때부터 하느님의 섭리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제 카인과 아벨부터 노아의 홍수 이야기까지는 바로 몇 번째 계명이 되겠습니까? 바로 다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그리고 이 다섯 번째 계명은 6번부터 10번까지 계명을 사실은 전부 포함하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뭐 훔치지 말라, 뭐 남의 가족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그 사람의 생명에 관한 부분이 되죠. 그러면서 4계명인 그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도 결국에는 큰 의미에서는 부모가 가진 생명을 존중하라라는 게 되죠. 그래서 카인과 아벨 이야기부터 노아의 홍수 이야기까지는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을 그 어떤 그 천지 창조 노아의 홍수는 사실 두 번째 창조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다시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창조 안에서 첫 번째 창조 안에서는 일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 흠숭아라는 일계명을 이야기하고 홍수라는 이 학살을 통한 두 번째 창조 앞에서는 바로 다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안에 그 계명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이 거대한 인간사의 본질적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이 거대한 살육과 이 죽음의 홍수 앞에서 깊이를 가지고 살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생명을 지키자라고 하는 계약의 징표로서 하느님께서 무지개를 내세우고 계시죠. 아주 중요한 문구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서 17절인데요. 하느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미래 모든 세대를 위하여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생물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은 이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땅 위로 구름을 모아드릴 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사일 덩어리들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로 드러나면 나는 그것을 보고 하느님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계약을 기억하겠다.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와 땅 위에 사는 모든 살 덩어리들 사이에 내가 세운 계약의 표징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 부분, 1장부터 에덴 동산까지의 이야기가 10계명의 1계명에 대한 이야기, 넓게는 2번, 3번까지를 포함한 이야기이고, 예, 그렇게 본다면 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부터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바로 다섯 번째 계명을 설명하고, 이거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4계명을 비롯해서 6에서 10번까지의 계명을 전부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의 이 신화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천지창조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 이걸 뭐 신화적인 부분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철저하게 십계명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뭐 탈출기에서 하느님께서 주시긴 했지만 세상 창조 때부터 그 세상의 섭리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그걸 탈출기 때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다라는 거죠.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이 생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던 것, 그 하느님과 함께 있었던 그 계명을 이제 너희들에게 확인시켜준다라는 게 탈출기 신화의 계명이라는 그만큼 십계명은 본질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십계명은 복음에 포함되는 구약의 계명일 뿐이라는 것. 그래서 뭐 산상설교라든지 예수님의 뭐 유일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안에 십계명을 포함시키셔야지 고해 성사를 볼 때마다 내가 몇 번째 계명을 뭐 이렇게 어겼지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단편적이라는 걸 그것도 기억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서의 저자가 풀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를 깨닫고 난 후에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계약의 말씀을 다시 읽게 되면 참으로 웅장하고 감동스러운 선포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시대,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간의 생명이 한갓 집짐승의 생명보다 못하게 여겨질 때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노예라는 제도가 당시에는 뭐 이렇게 명시적으로 구약에는 명시적으로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노예가 노예를 낳았는데 그 노예가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죽여버리고 그냥 소 한 마리 값보다 못하게 취급받는 그런 모습들을 성서의 저자, 성서의 민족들이 보면서 그 장면에서 얼마나 많은 회한을 가졌는가라는 거죠. 그럼 인간의 생명이 저 소보다 못한가? 저 양보다 못한가? 잘못 태어나면 그 인간은 그냥 죽어야 되는가라는 그 깊은 고민이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 그대로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인간의 생명은 그런 식으로 수치로 어떤 돈으로 재일 수 없는 하느님이 주신 우선적이고 가장 귀한 그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선택적으로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그런 무엇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현대에서도 현대는 노예 제도라는 게 명시적으로는 이제는 거의 없긴 합니다만 그 없는 상태에서도 인간을 가진 자들이 인간을 노예로 부리고 쓰고 버리려고 하는 태도들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의 계약은 현재도 여전히 인간들이 완성하지 못한 그런 계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끔찍한 인간의 시간 속에서 인간의 생명을 자기 돈보다 못하게 여긴 인간의 시간 속에서 그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그 잔인함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고자 하는 의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제외하고 인간의 고유한 가치의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그 기술과 과학의 발달이 인간 가치의 고유함의 근거가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생명의 우선성이라는 것은 물질 안에서는 그 우선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그 우선성의 근거는 이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의 그 무게감이 상대적으로 정해질 때 인간의 생명은 또다시 어떤 뭐 비싼 뭐 그런 물건보다 못한 취급을, 그러니까 건물 하나 짓는데 사람 다섯 명 정도는 뭐 죽어도 괜찮지라는 것,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전히 그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가치들을, 인간의 생명의 우선성의 가치를 과학기술로는 찾아낼 수가 없고, 신이라는 존재가 없이는 인간 생명의 고유한 가치는 어디에서도 물질 세계에서는 끄집어낼 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을 믿고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인간 생명의 우선성, 인간 생명의 우선 고유함을 내가 하느님을 근거로 믿고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물질 세상에서 인간의 고유함을 지키는 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귀한 신앙이라는 걸 그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바로 이 신의 존재, 하느님의 존재를 통해서 인간의 고유함을 세상에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하느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을 제외한 세상의 가치, 자연의 가치에 대해서도 강조를 몇 번이나 하십니다. 계약을 단지 인간과만 맺는 게 아니라 모든 생물과도 함께 계약을 맺음으로써 그 계약의 주체로서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도 요구를 하시죠. 제가 위에서 읽었던 그 중간중간에 너희와 함께 있는 생물 사이에 세우는 계약이다 라고 하시죠. 인간과 맺는 계약이 아니라 인간과 이 세상과 맺는 계약입니다. 이 모든 이 생명의,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 사실은 뭐 식물이고 뭐고 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나름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는 인간이 아니라 그리고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라 라고 하죠. 물질을 지닌 모든 생물은 사실 뭐 자연세계 모든 만물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고는 또 한 번 나는 그것을 보고 하느님과 땅에 사는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계약을 기억하겠다. 세 번이나 이 계약이 단지